에스겔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 내용은 17장 전체를 볼 텐데 우리 읽기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우리 그 때때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되게 협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좁아지냐 하니까 마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그런 것이 전부인 마냥.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사실 그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죠? 인류 전체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그 남북미 정상 간의 깜짝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판문점에서 있었죠, 그죠? 그 시작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그죠? 시작됐습니다. 그 G20 오사카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서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트위트를 날렸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하면서 그죠? 그 막 한 며칠간 기대감이 막 진짜 만나는 거 아니냐 높아졌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만남 중재로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주인공 3명이에요. 그죠? 남북미 정상 그 3명. 그리고 이런 자리에 사실 하나님이 끼기에는 눈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적절치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돼요. 예. 여기다가 우리가 사실 한마디 보태면은 아 역시 개독교는 답이 없다. 자기들 좋게 해서 간다. 이렇게 하기 딱 듣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치 보는 거예요. 말하기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죠? 하나님 사실 우리의 개인사, 즉 오늘 내 마음이요 어떤 기분이 막 들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을 준비해 주셨고 이 정도로 고백하는 데서 사실 그치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기를 꺼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지. 우리 개인사에만. 옛날에 우리 다들 그 조상신들 섬겼거든요. 그죠? 지금 섬기는 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섬기지 마세요. 예. 집집마다 위패도 모셔놓고 하나님 딱 그 정도 수준일 때 많아요.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은 우리가 고백해요. 우주를 만드시고 그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실제로 생각하는 수준 보면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사실 하나님은 그에 비할 바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바둑 잘 못 둬요. 그 어릴 때 조금 어머니께서 억지로 학원을 보내셔갖고 뭐 몇 달 그 흉내는 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잘 못 둡니다. 바둑의 그 내용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기보라고 해요. 기보. 예. 한 수 한 수 이제 흔적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기록해 둔 거죠. 그게 그림판입니다. 그죠? 그림판. 그걸 기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바둑란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몇 수의 기보 몇 개만을 한 네다섯 장 정도만을 이렇게 실어 놨어요. 그 핵심적인 기보에는 그 각 기사들의 전략이 녹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바둑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이제 삥 둘러싸면은 그 따먹는다 안에 그거죠. 예, 혹시 그 정도 규칙까지는 알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바둑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디 가서 안다 하면 안 됩니다. 동네 바둑이죠. 안 그러면 애들끼리 뭐 이렇게 친구 먹게 하든가. 그 사실 그 가르침 정말 좋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예. 어릴 때 아무래도 이제 또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빨리 따먹는 거라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끼리 상대의 돌을 따먹는 데만 급급하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바둑은 그게 아닙니다. 바둑은 상대의 돌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굳이 내가 상대의 돌을 따먹어야 된다면 그 따먹는 것이지 그거 전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프로 바둑 기사의 기보를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여기에 두는지. 한참 생각했다 여기 두거든요. 벌판 가운데 탁 둬요. 벌판 가운데. 정말 벌판인데 거기에 둡니다. 물론 전투는 한 지역에 전투는 일어나 있지만 벌판에다가 몇 수씩 한 번씩 두면서 한다고. 이해가 안 가요. 예, 이해가 안 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저기서 저 돌이 사수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둑에 일각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알지. 와, 저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잘 모르는 사람 몰라요. 해설을 들어도 모릅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씨 붙을 때 해설도 엉뚱한 소리 했거든요. 왜냐면 해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해설이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붙는데 자기가 그 수를 어떻게 해설해. 그 해설자도 진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와, 저거 어떻게 해설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해설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 경기. 왜냐면 워낙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붙는데 누가 해설을 할 거예요. 예. 해설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 저거는 저럴 것이 됐는데 난중 보니까 다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예. 전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예, 차라리 둘러싸서 따먹게 하는 바둑이면 알겠고 아니면 체스라든지 장기처럼 이제 좀 쉬운 게임이면 알아먹겠는데 바둑은 절망 모르겠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창 그 3000%로 빠지면 안 돼요. 예. 바둑을 예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빠져 들어갔습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이 바둑이. 예. 몇 시간 동안 이 바둑만 보고 있는데 이 하여튼 제 성격상의 하자의 하자. 알다 보니 재밌어가지고 진짜 까딱하면 바둑 배울 뻔했습니다. 예. 바둑 들어. 바둑이 정말 대단한 세계입니다, 이거. 예. 일단 체스하고 장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체스의 경우는 이제 35에 80제곱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제법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둑은 250에 150제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원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라도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몇 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앉혀두고 이세돌을 앉혀두면은 슈퍼컴퓨터 기권이에요. 기권패예요. 왜냐면 그 몇 년씩 주지 않거든요. 그 계산하는데. 경우의 수 계산해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을 바둑으로 이길 수 없어요. 컴퓨터가 바둑을, 인간을 이기려면요. 경우의 수 계산하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알파고 같은. 바둑을 상황으로 인식해가지고 경우의 수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미 시간 초과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슈퍼컴퓨터 할 때는 그 하드웨어에 투자를 했거든요. 하드웨어에 투자를 갖다 해갖고 막 이제 연결하고 이런 식인데 이제는 알고리즘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신경망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일단 바둑의 이미지를 분류하고 그 바둑 시합들을 컴퓨터가 감독해가지고 학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직관하고는 같을 수 없지만 일종의 그런 직관을 되게 닮아간 거예요. 쓸데없는 경우의 수는 이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도. 예. 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제가 바둑 이야기를 해야겠냐,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17장 내용이 우리 읽어보면 꼭 바둑 모르는 사람이 바둑 기보 보는 느낌 들겠다 싶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고문할 생각 없으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17장의 내용을 설명해 보시오. 이런 거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선한 목자가 돼야지. 그죠? 예.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7장, 여러분 혼자서 10번, 20번 읽어보세요.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읽어도 커피 한 잔 먹고 정신 차리고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2절을 보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거 수수께끼와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께끼와 비유의 특징이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하나님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할 까닭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았지만요, 앞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을 때도 못 알아들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민족이라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더 잘 알아들으라고 지금 수수께끼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나 국가를 동물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화라고 합니다. 그죠? 이솝우화 같은 것. 뭐 다 동물들 나온다고 해서 그게 동물 이야기인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사람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미와 배짱이 이런 것들. 뭐 여우와 뭐 두루미 이런 이야기들. 죄다 사람을 빗댄 거예요. 그냥 사람 이야기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재미를 통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솝우화 특징이 뭡니까? 재미있습니다. 재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 재밌는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목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설교에 농담하고 재미있는 요소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그 가볍게 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 그럼 뭐예요? 그거 다 잠자 뿌리는데. 그 잠자 뿌리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 재우주긴 합니다만, 그죠? 요즘 고단한 인생, 그죠? 예.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지. 하나님 사실 재미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앞에 워낙 안 들으니까. 재밌게 우화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럼 혹시 얘네들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해설을 갖다 붙여주지요. 이 3절에 나오는 멋진 독수리에 대한 해석은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주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그러니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11절에서 21절에 갖다 붙여준 그 하나님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봐야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문이라면 나머지는 해설본인 셈이겠죠. 레바논이 그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중동지역 그 백향목은 레바논이 공급처였습니다. 뭐 지금도 뭐 백향목들이 많대요. 다윗 왕궁을 지을 때 특별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 썼지요. 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지금 레바논과 백향목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 이거 백향목을 갖고 나와봤는데 제 방에 걸어놓은 건데 혹시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대영 선교사님이 이걸 레바논에서 기념품으로 가져온 건데 백향목으로 만든 이 가운데 생긴 게 백향목이래요. 이건 나무도 백향목이고 그냥 걸어놨어요. 뭐 그냥 대단한 예술품은 아니고 그냥 길거리 동네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조악하게 만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줘서 걸어놨습니다. 이게 백향목인데. 보니까 그냥 조립한 거예요, 조립. 예, 조립한 거예요. 조립하고, 뭐, 대충 가운데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 뭐, 솜씨 있진 않은데, 그죠? 예. 이게 상징하는 바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이게 다윗 왕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4절에 보면은 그 독수리가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라고 하죠. 연한 가지는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예, 사실, 지금 하나님이 이 독수리를 묘사하는 거 보면 아주 좋은 독수리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5절 보면요. 그 독수리가 어찌합니까? 끄끄가가지고. 이 종자를 막 옥토에 심습니다. 그죠? 그리고 뭘 합니까? 5절에 물가에 심어서 잘 가꾼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 참 정말 재밌는 이야기꾼이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화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독수리가 막 정성껏 이 가꾸니까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참 좋은 독수리예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독수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해석이 아닙니다. 나라 망하게 하고요. 왕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는데 너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누가 이런 역사적 해석을 한다 칩시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즉 일본이라는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지지리도 못 살던 그 대한제국을 갖다가 무성한 포도나무같이 되게 해주었다. 실제로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뭐랍니까? 식민사관이라 하잖아요. 식민사관. 그죠? 제 정말 싫어하는 관점인데 이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이들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에스겔 17장 같은 말씀은 식민사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말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요. 나의 이익이거든요. 또는 우리 가족의 이익, 또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우리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것이 곧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뭐 예레미야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매국노였다 했죠. 매국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 보니까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망한다고 했거든요. 자기도 나라 망한다 선포하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그런 순간이 와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냐 우리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내 친구와의 의리냐. 하나님이냐 내 민족이냐.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런 전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같을 것이다. 내 친구, 내 지인에게 좋은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같을 것이다. 내 나라, 내 민족에게 합당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같을 것이라는 전제, 그거 가져서는 안 돼요. 가장 위험한 전제입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우리 신앙을 폐기시킵니다. 구약시대 말에 정말 몇몇 선지자 빼놓고는요, 다 거짓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죄다 구미에 맞는 설교와 해석만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그 감히 그럼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말을 전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실 그 시대 되면 선지자 고작 몇 명 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요. 7절에 다른 그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표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3절과 7절의 독수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3절에는 영어로는 이제 정관사 더로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로 더에 해당되는 말이 갖다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절은 억지로 번역하자면은 색깔이 가장 화려하고 날개가 가장 크고 털이 많은 가장 큰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대신 7절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우리 한글로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그냥 좋아 보이는 독수리라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내용도 조금 다르죠. 3절의 독수리와 7절의 독수리가요. 7절의 독수리에는 색깔이 화려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용에서도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 독수리에 대한 해석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 이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듯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다가 동맹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냥 결국 해요. 뭐요? 이 독수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는 바벨론을 배신하는 행동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실컷 바벨론이 옥토에 심고 물가에 심어놨는데 7절을 보니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라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이죠. 이 독수리는 애굽이라는 겁니다. 심기는 바벨론이 심었는데 너희가 정작 손을 내미는 독수리는 이 독수리다라는 겁니다. 외교적인 배신을 뜻합니다. 우리 그 사실 윈윈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외교에서 누구나 윈윈하고 싶지요. 하지만 윈윈하는 거하고요. 박쥐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누구나 그런 말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 규모로 봐서나 중국과도 화친하고 미국과도 화친하며 윈윈 전략을 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은 바보입니까? 그 너가 윈윈해라. 우리도 반잡고. 미국은 바보예요. 그래 안 해줘요. 예. 그런 거 친구로 생각 안 해요. 박쥐로 생각하지. 우리 자꾸 그 스위스 같은 막 중립국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스위스 예로 들 때 있는데 그것도 사실 설득력 없어요. 스위스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유럽 인들 옛날부터 그 땅을 탐내지 않았어요. 그 척박한 땅이라서. 지금이야 관광 자원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고생해서 얻을 만한 가치 없는 황무지로 봤습니다. 산악지대에 게릴라 작전하니까 사실 전투 투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잃는 게 더 많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저런 중립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실 스위스보다 못한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스위스보다 두 배 이상 넓죠. 남북한 합이면 다섯 배 됩니다. 다섯 배 국토만. 게다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야채 심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그 좁은 땅에서도 25%가 채 안 돼요. 우리나라 산악지역이라 해도 얼마나 평야 많고 곡창지대 많습니까? 지리도 좋고 대양을 또 끼고 있고 나가면 태평양이고 대륙에 끼어있는 그 스위스 같은 나라하고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웃 국가들이 윈윈하도록 놔두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야 하는 게 우리의 외교였습니다. 항상 우리 역사 보면 그랬어요. 예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누구와 동맹 맺느냐가 사실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판단을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반반 걸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판단 잘못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니들 지금 3절에 나오는 독수리 즉 바벨론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 어디 갔다는 겁니다. 7절 독수리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말라 없어져 버릴 것이다. 실제로 몇십 년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말라 없어져 버리죠.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믿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요. 내가 약속 하나 해줄게. 내가 너 하는 사업, 직장, 건강이든 내가 망하게 할 테니까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고 고생하지 말고 이 의사 저 의사 만나고 다닌다고 까불지 말고 순종하라. 그 뜻에 진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힘든 질문 아닙니까? 내가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종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학계, 스가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아닙니까? 물론 당시 대제사장들은 순종하지 못했지요. 19절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진노하십니다.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는 순종이요, 이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야, 너 다음 달에 말기암으로 죽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 여기에도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망하게 할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도 순종하기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관적인 인간이든 비관적인 인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참 어렵지요. 하나님 결코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승의 삶을 사는 동안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 해도요, 반드시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사실 마지막 부분이에요.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 백향목, 즉 다윗 왕조에서 나무가 다시 무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몇백 년 뒤가 되겠죠. 우리한테 사실 몇백 년 뒤의 약속 의미 없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부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해줘서 얼마 안에 해줘야 됩니까? 한 두 달 안에, 그죠? 안 그럼 한 1년 안에, 예. 적어도 한 3년 안에, 이래 해줘야지. 안 그럼 모기지 갚을 그 기간 안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나님이 100년 뒤에 네 손자한테 들어주겠다 하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막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몇백 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역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내 마음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내가 지금 높다고 생각한들, 우리 민족이 지금 강성하다 생각한들, 그것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또는 지금 내가 비천한들, 우리 민족이 연약한들, 우리 가정이 부실한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을 배신해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바둑의 기보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당장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까? 남북미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운명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쉽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요. 아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한낱 바둑판도 꿰뚫어보지 못한 우리가 온 세계를 꿰뚫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기신 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요,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또 어렵다고 하는 바둑의 전략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심하고 또 부정하고 부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